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붙들려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깊이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에 그 세력을 대적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살아가는 신자된 삶으로 나와줄 수 있도록 저희를 또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제 염려를 하게 되면은요,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참 끊어버리기가 힘들죠. 편안할 때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머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 때문에 어떤 염려와 걱정 속에서 또 잠 못 이루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면은 자연히 제발 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그런 어떤 바람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지는 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또 우리의 진짜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 또 생각을 하고 또 배워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그런 삶을 추구하고 또 그 길로 가기를 힘쓰게 되어지고 소원하고, 이게 신자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없을 수가 없죠. 다들 있는 것이지만은 그 염려하는 것 가운데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느냐, 내가 뭘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요, 또 내가 뭘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염려에 붙들려 있느냐, 그냥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건 종교의 틀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종교의 틀이다. 결국 사람은 늘 종교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하다가도 종교로 전락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참 우리가 그 사는 걸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하나도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도 또 바람대로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어떨까 그런 불안, 염려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그 성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속에 있을 때 그런 구절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아, 염려를 주께 맡기면은 내가 염려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날 돌보셔서 해결되는 것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염려를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은 그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냐? 제 염려를 제가 여러분께 맡기면은 맡을 수가 있습니까? 그 염려라고 하는 건 서로 주고받고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문제 내 문제일 뿐이니까. 그런데 그 내가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주께 맡기는 것이냐? 염려를 주께 맡기면은 나는 그 염려가 다 사라지고 대신 내 염려를 주께 해주는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좀 알쏭달쏭한 문제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주께 염려를 맡기는 겁니까? 그러면 대개들 하는 것이 이제 기도죠. 내 염려가 있으면 그걸 두고 하는 기도하면은 그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지만 근데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기독교 신앙으로 포장된 하나의 종교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그 염려를 맡아 해결해 주고 그러한 것은 있지를 않습니다. 뭐 여러분도 염려된 일이 있으면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그 기도했을 때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응답을 받았습니까? 기도 응답 그 이름이 조지물 밀러던가 맞습니까? 몇만 번 응답받았다고 했습니까? 2만 번인가 응답받았다던데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몇 번 응답받았습니까? 뭐 세보질 않아서 모릅니까? 사실 기도를 뭐 몇 번 응답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꾸 신자와 하나님 관계를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했더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응답 받는 응답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그 삶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놓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자꾸 이런 게 이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도 응답 받고 염려가 해결되고 주께 맡기고 이런 걸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그게 배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난은요 복음으로 인한 것이었겠죠. 복음으로 인한 것이었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우리와 뭔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그러면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그걸 자꾸 떠올리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핍박.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어울리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에 서서 그 믿음이 요구한 그 길로만 왔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하지를 않았죠. 근데 지금의 그 기독교 보면은 세상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치 세상에 완전히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걸 보면은 세상이 염려하는 걸 기독교, 교인도 신자도 같이 똑같은 걸 염려하죠. 염려의 수준이 같다는 겁니다. 결국 같은 염려를 하면서 그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염려하면서 자기 문제를 자기 해결에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이 다를 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 믿고 마음 편하게 또 가만히 있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또 세상이 하는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또 애를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의 교회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어울리지를 않았습니다. 세상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끼리끼리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 방식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성전과 율법을 절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을 절대화했습니다. 성전도 율법도 아니라 그랬죠. 만약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절대화하면서 유대교처럼 성전도 율법도 절대화했다면 고난받지를 않았을 겁니다. 아, 뭔가 우리와 같네. 그러면서 같이 어울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예 절대화할 수 있는 걸 인정을 전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죠. 그때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와도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주로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칭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황제 신상에 절하게 되는데 그 신상에도 절을 하지를 않았죠. 그런 이유로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받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세계였던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를 아니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교회는 세상과 너무 잘 어울리면서 잘 적응해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매년마다 조창 기도회라는 것을 하면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또 대통령을 막 죽게 세우기도 하죠. 지금 대통령 예수를 믿지도 않은데 그 기도회 하면 성경지 들고 와서 같이 앉아 있고 또 정신 나간 목사는 또 대통령을 고레스라 칭하면서 막 죽게 세우고 또 언젠가부터는 또 구국 기도회라는 게 유행이래요 또. 기독교 안에서. 교회가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정부와 짝짝꿍 돼가지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옛날 박통 때 같으면 이런 말 못 합니다. 당장 어제 끌려가가지고 하겠죠. 보면 세월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마음 놓고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그런 모습들이 바로 교회가 시대와 잘 어울리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세상과 잘 지냈는데 고난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과 같은 내용들도 고난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말 그냥 그런 의미로 듣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면은 사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근데 우리는 평생을 염려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살잖아요. 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 되게 자책하는 게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은 염려라고 하는 걸 전혀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또 되겠죠. 염려와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믿음이 있으면은 염려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염려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염려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분별되지 않습니다. 되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은 늘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 그런 의미로 생각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낸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잘 되도록, 우리가 잘 되도록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면은 세상에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겁니다. 고난을 받든, 세상 일 속에서 고난을 받든, 또 핍박을 좀 받든, 그것 자체가 염려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비록 결국은 우리가 잘 되는 길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죠.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돌보신 그대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결국에 잘 되는 길로 끌어가는 겁니다. 잘 되는 길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비록 지금 내 일이 안 되고 핍박을 받고 또 믿음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건 지금의 문제고 과정의 문제고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맺어진다. 그게 신자의 약속되어진 운명이고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의 고난도 핍박도 염려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설사 고난으로 인해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는 잘된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는 것을 잘못된 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벌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죽는다는 것은 한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예? 한 글자로 복이라 그럽니다. 죽는 걸. 제 말이 틀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죽는다. 군대로 치면 제대한 겁니다. 복받은 거죠. 이런 말 하면서도 좀 전에 지진 났을 때 죽어야 복받았다 할 수 있는데 세상적인 사고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들려 있다는 신자 됨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죽는 게 복이면은 그 건강 관리할 필요 없고 빨리 뭐 병 걸리가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일이 있다면은 또 그 일을 위해서 건강도 관리하면서 살아내야 되죠. 근데 내가 건강 관리한다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일이 다 되면은 하나님 데려가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 있다면은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는 복이고 그게 낙원에 들어가고 편히 쉬는 것인데 그건 나에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시각에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라면은 사실 염려한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된 그 세계를 우리가 안 보니까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결국 염려라는 것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분명코 내 속에 새겨둬야 될 것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고 그래 실감을 하지를 못하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날 하루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까지도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셔서 하나님 이루어내실 하나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오전 얘기한 대로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그렇게 있던 나의 모습이 그렇게 배워가면서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다. 가만히 있으라. 이러한 얘기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깊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너무 세피하게 봅니다. 세피하게 본단 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이게 어떤 사투리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너무 가볍게 본다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만 나와주면 되는 것처럼 얘기니까. 믿음의 세계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긴다. 그건요. 주가 나에게 어떤 분이고 누구시냐. 이걸 알아가면서 그 주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내 염려 주께 맡깁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주께 염려를 맡긴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염려가 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염려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호와가 누구시냐 나에게 그걸 알아가는 거에 모든 힘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영광이거든요.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요. 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없다는 겁니다. 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자식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늘 그런 생각이 우리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쩌지? 그런 염려가 늘 내 속에 자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면은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이 설사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고요. 여전히 영광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좀 우리를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세상과 똑같은 시각에서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은 염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늘 세상과 똑같이 이렇게 돼야 돼. 거기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늘상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뭐 믿는 거 소용없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있는 그런 것은 다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을 향한 것이냐 하늘을 향한 것이냐 그걸 좀 분명히 하시자는 얘기죠. 오늘 8절 9절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게 세상 현실이라 그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마귀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일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마귀가 처음 등장했을 때 하와에게 한 말이 있죠.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그러면서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에 하와는 내가 이렇게 돼? 그게 이미 마귀에게 삼켜진 거죠. 자기를 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돼? 나를 보는 거예요. 마귀 이용 그거 그렇게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나를 보게 하면서 내가 잘 돼야 되겠구나. 그게 마귀 유혹이고 마귀에게 붙들리는 거죠. 또 그렇게 잘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염려가 되는 것이고. 왜?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고 뭐 사랑문실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붙들렸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장래를 보면 걱정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의 어떤 기준, 나의 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칠 때에 문제가 먼저입니까? 답이 먼저입니까? 예? 시험 문제, 장집사님, 문제 많을 때 답부터 만들고 문제를 만듭니까? 문제 만들고 답을 만듭니까? 난 교수 안 해봐가지고, 예? 문제가 먼저죠. 예. 문제를 만들고 그 답을 끄집어 낼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문제가 먼저예요. 송 집사님 앉았으면 내가 성질 물어봤건데, 자꾸 눈에 보이는 장 집사님이라 지금. 문제가 먼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내가 갖고 있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답이 뭘까? 그걸 찾아가는 것이지, 내가 답을 갖고 있고, 하나님 내 답은 이거니까, 이 답에 맞게 문제를 만들어내주세요.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답을 내가 먼저 써놓고, 그 답에 맞는 문제를 내달라. 이런 식이란 얘기죠. 하나님께. 내가 만든 답이 정답이 되게 해달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요즘에 자꾸 어떤 비유를 하는 게 쉽게 한다고 하는 게 어려워지는 경향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게 내가 답을 먼저 만들고 그 하나님께 내게 맞춰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지금 기독교인데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목숨이 누구의 소관이죠? 목숨이 하나님 소관이죠. 어?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게 우리의 목숨이고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한다면은 그 뭐가 되죠? 목숨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목숨이 있고 몸이 있다면 중요한 목숨, 그 몸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이걸로 네 목숨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그 중요한 목숨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 그 뜻이죠.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잘 살 수 있다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할 일을 무시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 먹고 살죠. 내 목숨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고 신자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면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뭘 먹고 마시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자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 목숨을 위해서 그건 어울리지가 않는 것 신자에게. 또한 신자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생존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 의해 되어진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 생존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주만 신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늘에서 뭐 먹을 게 떨어져 먹고 살아가는가? 뭐 이렇게도 뭐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날 돌보신 은혜라는 생각지를 안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라고 건강 주셨고 여건 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일할 수 없는 여건 되게 하셔가지고 힘들게 한다면 그동안 먹고 마시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 계획과 간섭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관계에 붙들어 오시는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이 싫습니까? 좋습니까? 하나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그 삶이라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습니까? 그 좋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열심히 기를 쓰고 일해도 안 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겁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것만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전폭적으로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네가 돌보시면서 잘못될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귀를 쓰고 일했는데 실패한다? 이것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돌보심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 이제 답이 좀 커졌다,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있다면 살아가는 게 대해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 세상의 삶에서 어떤 걱정을 걷어가 버리는 그런 말이 되는지 저는 뭐 참 그걸 많이 느껴요. 다만 때때로 이제 그 돌보심이랑 놓칠 때에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염려할 때가 있는데 또 말씀 안에서 그렇지 하나님은 돌보신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내 인생이 그 더 좋은 길로 이끌림 받고 있다.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안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신자는 이 땅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또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또 거기에다 또 푹 꽂혀버리는 겁니다. 또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더해준다. 또 이렇게 이해하기 참 쉬워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지금 여러분께 주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게 다 더해진 은혜입니다. 다 더해진 은혜예요, 모든 게. 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필요에 따라서 모든 걸 더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꾸 염려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내 원하는 삶으로 살고 싶어하고 추구할 때 그때 염려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 이런 얘기는 우리의 마음 어떻게 내가 다스려가지고 염려 쫓아내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만 신뢰해 그 뜻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해. 그러면 하나님 그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야 그겁니다. 때문에 염려가 있다면은 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 어떤 분이셨지 그렇게 또 나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불신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이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찬찬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일 때문에 염려하지를 말아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신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을 받고 사는 자기 때문에 내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볼 좋은 거 그걸 요구하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신자됨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세상을 사는데 유리하고 힘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연관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채우신다면 우리의 끝은 멸망입니다. 생명 관계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정리해 가신다면 그래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 놓는 거 신뢰하는 거 이게 나의 복됨이지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그게 우리의 진심으로 자리해야 됩니다. 내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영광이 하늘에 있다면 세상 어떤 위치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게 영광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전혀 가치 없는 것이다. 늘 그게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참된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은 마귀와 싸우라. 그게 아니고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걸 알고 마귀의 그 방식에 맞서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나를 보게 하는 것이다. 나와 타인을 비교하게 해버리는 것. 우리는 서로를 비교해봐야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비교하는 게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걸 은혜라고 얘기하다가도 나보다 좀 더 잘났고 더 잘된 사람 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죠. 아니 저게 나보다 뭐가 잘나가지고 이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그 여자분들 동창회 갔다 오면 남편 바가지 많이 긁는다 하더라고요.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호강한다 하면서 당신은 먹고 여기는 우리 교인들 안 그러겠지만 그런 말 많이 합디다. 동창회 가면 안 된다 하던데. 우린 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났죠. 그 잘남을 세상의 것으로 얻으려고 하지를 마세요. 오늘 그 베드로전 10장 5장 10절 보십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틀을 견고하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틀을 견고한 그런 자로 살아갈 자입니다. 그게 신자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있습니다. 절대 세상 힘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권능에 붙들려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마귀와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내 영광을 안 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게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받은 것이 바로 나다. 그 믿음에 붙들려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신자됨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또 말씀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하늘에 안침받은 영원한 영광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자된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복된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어떤 삶에서도 기죽지 않고 늘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늘 저희를 붙드시고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